어떤 경상도 남자와 서울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도 사람 알지요? 이게 무뚝뚝하지요? 투박해요.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투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반면에 서울 사람들은 상냥하다고들 합니다. 서울 출신 아내가 그 남편에게 당신이 매일매일 나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라는 말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했더니 경상도 출신 그 무뚝뚝한 남편이 그의 아내에게 여보 나는 한 번 말하면 죽을 때까지 같은 말은 반복하지 않소 그 한마디는 내가 죽을 때까지 유효한 거야 말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건 영원토록 이제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한 번 하고 이 말이 참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탄식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을 갖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 구름이나 이슬은 동편에 새가 뜨면 곧바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 인애는 뭐를 가르쳐요? 사랑을 가르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이 변심은 죽 끓듯이 한단 말입니다. 한 번 사랑했으면 그 사랑은 영원히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한 그 경상도 사나이들처럼 한 번 입으로 뱉은 말은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 히브리 말로는 다앗 엘로힘이라 그러지요. 하나님을 알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소리지요. 기뻐한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소와 양을 끌고 와서 뭘 드려요?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가 친척 한 30명, 40명 데리고 소를 끌고 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하고 양을 잡아서 함께 그 성소에서 먹고 이런 거 참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 겁니다 공동식사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뭐 먹느냐 하면서 약을 안 해요 먹어야 돼요 구약 성전은 이 따옴표입니다 큰 레스토랑입니다 소와 양떼 끌고 하나님 앞에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만 딸랑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누가 먹어요? 제사하는 사람이 다 먹어요 화목제물로 그게 뭐예요? 성소가 큰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 또 하나님이 뭘 좋아해요? 번제를 좋아해요. 번제는 홀랑 태워드리는 거죠. 이걸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올라오는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세요. 그 고기 타는 냄새를 레위기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다. 아유, 고기 타는 냄새 향기롭던가요? 불고기집 가서 몸에 옷에 배는 그 고기 냄새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릴 때 제단에서 제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회개했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받는 거지요 그 뭐 고기 태운 냄새 그거 하나님 사실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마음을 이렇게 연기에 태워서 드리는 이걸 좋아하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을 드리지 못해요. 제사 형식은 해서 드리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엉뚱한 데가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드는데 어디가 있어? 저 쇼핑몰에 와 다니고 있고. 엉뚱한 데가 있으면 그 예배가 예배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 형식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왔지만은 마음이 엄한 데가 있으면 그 예배 되나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배 제사 안 기쁘다. 언제요? 주전 8세기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그리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식적인 제사보다는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가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문제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변덕이 죽을 끝을 했습니다. 사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을 갖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이 구절에 나타나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아침 구름은 해가 뜨면 곧 사라집니다. 밤새도록 불잎에 맺혀 있는 이슬이 아침에 해가 뜨면 곧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즉 그 사랑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추상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개념적인 신지식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하나님을 토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미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2주 후에는 화요일 성경 공부가 저녁 시간에 줌으로 됩니다. 좀 많이 들어오셔서 성경 배우세요. 배워서 남주나요? 그렇더라도 그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손과 발로 삶 속에서 실천해 보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백향력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라는 것은 여호야킴 왕입니다. 요시아 왕의 아들이지요. 여호야킴 왕.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서 궁전을 멋있게 지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성전을 멋있게 지어 바친다 할지라도 네가 그거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요시아 왕인 너의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이렇게 여호야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야킴 왕을 책망하는 말씀이지요. 요시아 왕은 참 선한 왕입니다. 그의 아들인 여호야킴 왕은 아주 좋지 못한 왕이었어요. 여호야킴 왕을 책망하면서 선왕인 요시아 왕의 선정을 찬양했습니다. 요시아 왕은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종교 개혁도 단행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가 백성들에게 공의를 베풀었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마음을 쓰면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에 대한 지식을 머릿속에 갈무리하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신지식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배 순서를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벤치 워머 말입니다. 이것만으로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뭐 교회 안 나온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좋게 여기겠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배당에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고 그 지식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데 이 충만한 것이고 내 가정에 돌아가고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조성 목회로 바뀌잖아요. 죽을 듯이 말이 좀 안 나.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막 죽을 듯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버린 마을과 도시에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지식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에 길르앗은 행악자의 거울이라 피발자치가 편만하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켐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과 세켐이라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두 개의 이 두 도시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당시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 여섯 개나 있었어요. 요단강 이편에 세 개, 요단강 저편에 세 개가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왜 필요했는가?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지요? 과실치사. 이런 사람은 인근의 도피성으로 황급히 피난을 가야 합니다. 사람을 실수로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난을 가지 않고 자기 성읍에 버젓이 살아간다면 피살된 사람의 친척들이 그 오살자에게 복수하게끔 율법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여도 됩니다. 친척들이. 그렇게 오살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난을 급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 도피성에는 누가 있나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오살자는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자유롭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빨리 죽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래야 자기가 자유롭게 고향 땅에 돌아가서 살해 위협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참 하나님이 자유롭습니다.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오살자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곳인데 이곳이 오히려 악을 행한 고을이 되었습니다. 최근 8세기의 말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 사람의 피가 묻은 발자국이 너덜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은 소와 양이라는 재물의 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흘린 핏자국입니다. 호세아 시대는 정치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30년 동안에 쿠데타가 4번이나 일어납니다. 7년마다 한 번 일어나요, 평균.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피살돼요.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 또 반대 역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런 반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마치 세겜이라는 도시에는 제사장들도 마치 떼강노들처럼 매복하여서 사람을 습격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제사장들이 말과 율법을 가지고 죽이거나 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장의 무리들을 강도의 무리들로 비유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사회 멸망을 막는 마지막 도루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타락하더라도 제사장만은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멸망을 막아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만이라도 깨어있어서 바로 서 있다면 사회가 죄악으로 멸망되어 가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거룩한 병기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타락하지 않게끔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타락하지 않게끔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끊일 날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대에 끝났지만은 그 이후에도 국지전 끝날 날이 없습니다. 요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거인과 이 소년과의 싸움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많이 핀치에 몰려 있습니다. 거인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나나요? 욕심 때문입니다. 전쟁. 그렇잖아요. 뭐 이념 때문에 싸우나요? 공산주의 뭐 그다음에 민주주의 때문에 싸우나? 아니요. 자본주의 때문에 싸우나요? 아니에요. 돈 때문에 싸웁니다. 많은 것을 빼앗아서 가져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침도하는 거, 그거 욕심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전쟁한다는 글자와 전쟁이라는 글자와 빵이라는 글자가 동일 어근에서 파생된 동조어입니다. 우리나라 말 전쟁, 빵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동적으로 사용해요.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빵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웃의 걸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게 전쟁이라는 것이 히브리 사상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전쟁 왜 일어나요? 국가 간에 뺏으려고 그런 거죠. 뺏어서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줘서 자기의 뭐예요? 대통령 지위 이거 영원히 보장하려고 이거 하려고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지도자라면 그런 전쟁을 하지 않을 것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게 되면 전쟁이 자연히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더럽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가증한 일이 뭘까요? 무지무지하게 싫은 일이에요. 그거 들으면 피부에서 뭐가 생겨요? 닭살 생기는 거. 이게 가증한 일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싫은 일이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행동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보았습니다.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을 하였고 그 죄 때문에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행음이 뭔가요? 간음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버젓이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또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그 남자와 이렇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인데도 하나님 외에 누구를 따르고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겼잖아요. 남편인 하나님을 제쳐두고 참신이 아닌 바알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영적인 간음이라 그럽니다. 주전 8세기에는 이 간음이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었어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더럽혀집니다. 이스라엘이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음행과 더러우면 거의 붙어 다니는 수로입니다. 의식적으로 제의적으로 더러워진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제적으로 더럽혀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들입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의 가장 큰 믿음은 뭐예요? 정절입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오직 남편, 오직 아내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남편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아내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하나하나를 내 아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들이 영적인 간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진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겠대요? 심판하시겠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멩이를 치고 막대기로 때린다는 게 아니고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쳤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죄악을 회개하도록 했지만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심판을 가져오는데 그 심판은 강력합니다. 여기서는 내 심판으로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이 받아야 하는 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빛과 같다. 이렇게 그 빛은 강력한 에너지를 그 안에 품고 있는 빛입니다. 이 빛이라는 곳에는 모두 다 타버립니다. 자, 우리 지구상에는 태양빛보다 파장이 더 짧은 게 뭐 있어요? 엑스선, 렌트켄슨 말입니다. 더 짧은 게 뭐 있어요? 감마선. 감마선은 이 자연현상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말입니다. 우주의 강력한 에너지, 별과 별이 합쳐지면서 나타내는 큰 강력한 이 감마선 에너지, 요게 수초 동안만, 수초, 5초 내지 10초만 딱 지구를 관통해 가면 지구 다 죽습니다. 뭐 살 거 없어요. 하나도. 홀라당 다 타버립니다. 감마선보다 더 높은 에너지가 우리 하나님의 얼굴 빛입니다. 그 강력한 빛.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그 빛 앞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품 안에 뛰어들면 살아요. 도망가봐야 죽어요. 죽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뛰어들면 죽지 않고 삽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도 이 어리석고 둔해가지고 도망가면 살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울며 자복하며 통회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안 죽이십니다. 얼마든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 받아야 되겠지요.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눈치 못한 채로 우상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못 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섬기지요. 우리 아들과 딸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우상이 될 때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걸 우상인 줄 모르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적인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영적인 신랑으로 의지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신랑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잖아요. 다른 우상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예요? 시간 있으면 교회 나오고 시간 있으면 죄일하고 시간 있으면 헌금 드리고 없으면 안 해. 이게 세 번째. 3등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1등하게 만들어지죠. 내 삶에. 1등하게 내 삶에서. 우리 참 게 우리 주님보다 다른 것을 이렇게 그 우상이가 우리 마음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챙겨야 돼요. 내가 진짜 이렇게 되겠나? 우리 한번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사랑은 변함이 없이 항구열이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취 변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참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지금은 많이 식어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복된 사랑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지요.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을 변함없이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8장 부르겠습니다. 3절 부릅니다. 3절 그리고 예. 밖에 돈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이 사랑이 내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는 것은 지식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선과 발로 실천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들었던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정에 가서 하나님 사랑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 이웃 동료들에게 내가 밑갈시러운 그런 이웃 직장 동료가 있으면 오늘 이 시간 그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펼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항구 예의라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당 안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하나님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그 사랑을 베풀게 만들어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쏟아부어주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항구의 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한순간순간 발걸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사오니 예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각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나 이제부터 예수 한 분만 사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고 충만했사오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이 사랑을 일주일 동안 품어주며 쏟아 부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옵소서.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내 손과 발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욱 깊이 깨달아 나가며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4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하지요. 또 예배당에 예배드릴 때하고 직장에 일하고 가정에 있을 때하고 다르지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항구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항구의 일한 사랑, 이런 사랑을 나타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나게 되고 완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 받고 돌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시니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그리고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